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군함이 26일 남중국해 인접한 필리핀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이세오는 필리핀 루손섬 수미크망에 입항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친선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세오는 필리핀 넉대와 360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마사키 다카다 함장은 필리핀과 우호 친선 관계를 원한다며 이번 필리핀 방문은 해군 장병들의 휴식과 재충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일본 잠수함이 15년 안에 수백만을 입항하는 등 3주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두 번째 필리핀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세오는 지난 2013년에도 태풍 하이난으로 6천 명이 사망한 재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남부 규슈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신칸센 고속철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7일 구마모토 강진으로 불통되었던 구간에서 신칸센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철도 당국은 지난 14일 강진으로 구마모토역 근처에서 철도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신칸센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는 27일 이번 구마모토 연쇄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진언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규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에 달하며 수백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의 정보당국 수장이 임기를 2년 남겨놓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은 게르하르트 신둘러 연방정보국장이 제목 완료 출신인 브루노 칼로 교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27일 이에 대해 정보국은 앞으로 수년간 안보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임무 혁신 등 커다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국이 미국 국가안보국과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감시 활동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의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 역시 최근 6개월간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등 두 건의 대형 테러 공격 사건 이후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해리우가 26일 별세했습니다. 올해 79살인 해리우는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인 해리우는 중국의 동맹인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반대했다가 1960년부터 15년간 노동개조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수감기간 중 해리우는 강제노동과 각종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우는 1985년 미국으로 망명해 중국의 열악한 수감시설과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해왔습니다. 또 미 의회 연설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과의 회동을 통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남미 국가 브라질에서 신종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신종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보다 6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또 조류독감에 감염된 환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신종 조류독감은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상팔루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환자는 800여 명이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종조류독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애플사의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측은 201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3% 감소한 506억 달러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간 중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의 판매 대수는 5,120만 대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순이익도 22.5% 줄어든 10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감소 비율은 중국과 타이완 등 중화권이 26%로 가장 컸으며 이어 미주 10% 그리고 유럽 5%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100인 명단에요. 여성이 13명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인사 한 명이 눈에 띕니다. 네, 로리 로빈슨 현 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사령관인데요. 이 군장교로 들어온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새 북부 사령관으로 내정됐고요.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전 세계를 무대로 전투를 벌이는 통합사령부 최고 지휘관에 여성이 올라서 화제였죠. 2016년 들어서요, 이 여성이 미 역사에 최초로 뭔가 되는 소식 자주 들리는데요. 미 재무부가 미국 집회에 최초로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얼굴을 새긴다죠. 인물도 여성이고요. 또 좀 가벼운 얘기지만 역시 흑인 여성이 최초로 미국의 주요 방송사인 ABC 방송사 사장이 된 소식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네, 미국 에서 이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지난 화요일 이 대통령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또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 로리 로빈슨 지명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과 함께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있다는 소식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더 눈길을 끕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3도에 흐린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11도에서 25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12도에서 23도 분포. 개성 오전에 역시 구름 많이 끼겠고 12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흥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5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3도에서 15도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라 베럴리스가 부릅니다. Brave 들어보시죠.
If you say what you want to say and let the words fall out. Honestly, I wanna see you be brave. That's what you wanna say and let the words fall out. Honestly, I wanna see you be bra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이라크군이 ISIL의 이라크의 최대 거점인 북부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벨기에가 파리 테러 용의자의 신병을 수일 프랑스에 인도했는데 이 용의자가 몇 시간 만에 곧바로 프랑스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언론 자유가 후퇴해서 지난 10년간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이라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라크군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이 점령한 북부 최대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달 24일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한다고 밝혔었는데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이 ISIL의 강한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네.
수요일 새벽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해서 모술 주변 마하나 마을로 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달 초에도 이라크군이 이 모술 주변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라크군은 모술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ISIL이 장악한 마을 8곳을 우선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이 중 3곳을 탈환하는데 성공한 후에 며칠 동안 진전이 없다가 수일에 마하나 마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거둔 거죠.
네, ISIL의 저항이 격렬한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은 ISIL이 땅굴을 파놓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라크군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살폭탄 공격으로 이라크군을 압박하고 있죠. 이라크군은 수요일 마나 마을에 진입하면서 3명의 여성 자살폭탄 요원과 15명의 ISIL 대원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습을 강화했었죠.
맞습니다. 미군은 모술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 얼마 전엔 ISIL이 지휘시설과 무기고로 사용하는 터키 영사관 건물을 터키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애슈턴 카터비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바그다드를 방문했고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 200명의 특수군을 추가로 파병하고 또 아파치 공격 헬기 등 무기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새로 증파되는 병력은 소규모로 편성돼서 이라크 부대와 함께 활동하면서 좀 더 신속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에 이어서 조셉 덤퍼드 미 합참의장도 지난 주말에 모술에서 멀지 않은 미군 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요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을 지원 입장을 밝혔었죠?
네,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인들의 의지가 강하고 실제 지상전에서 진전이 있다면서 미군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는 이라크군이 모술을 탈환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네, 이 모술이란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예, 이 모술은 수도 바그다드에 이어서 이라크 제2도시입니다. 또 이라크 북부의 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죠.
네.
이 ISIL은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모술을 시리아 라카와 함께 이 ISIL의 핵심 근거지 두 곳 가운데 이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ISIL이 모술을 잃는다면 이 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네. 또 연합군이 시리아에서도요 현지 병력과 함께 ISIL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5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250여 명의 특수군 병력을 시리아에 파견할 거라고 또 처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 뭐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직접 교전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관련 내용을 최근에 실었는데 추가 파병되는 병력이 대부분 육군 특수부대원들로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병한 특수부대원들은 그동안 현지 병력에 대한 군사 자문, 그 밖에 ISIL 지휘관 제거나 생포 같은 특수 임무를 맡아왔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벨기에에 있었던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가요. 전격적으로 프랑스 법정에 섰다는 소식 들었네요.
예, 벨기에에서 체포된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 살라 압다슬람의 신병이 수요일 오전 프랑스로 인도됐는데 이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 압다슬람이 자국 영토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파리에 있는 법정에 세운 겁니다.
네, 뭐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요.
예.
신병 인도가 이번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달슬람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프랑크 베르통 변호사도 프랑스 북부 릴리에서 파리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베르통 변호사는 압달슬람이 묵비권을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TV와 인터뷰에서는 이 변호인이 프랑스 사법체계에 협조하겠다는 게 용의자 측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베르통 변호사는 지난주 벨기에 구치소에서 압데슬람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네, 파리 현지 반응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11월 13일에 형제들과 진실이란 단체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13일에 일어난 파리 테러 사건의 생존자와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일단 압데슬람이 붙잡혀 파리로 압송된 데 대해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어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압데슬람은 사태의 전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 순순히 진술하고 법정에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압데슬람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죠.
네, 이 압데슬람은 지난해 파리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 중에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모르코계로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 넉 달 만인 지난달 18일 브뤼셀 몰벤베이크 구역에서 경찰에 상포됐죠.
네, 그런데 압데슬람이 자신은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벨기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은 테러범들의 이동만을 도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에 가담한 주범은 아니란 거죠.
네.
또 처음 테러 공격이 벌어진 축구장 주변에서 자폭할 계획이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졌고 테러범 7명도 현장에서 자폭하거나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한편 총책으로 지목된 이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는 프랑스 생드니의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네, 또 벨기에에서 체포된 다른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파리 테러 당시 압델슬람을 차로 태워준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지난 8일에 체포돼 벨기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리니는 파리 테러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리 테러나 또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 테러와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벨기에 경찰이요 파리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압데슬람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실하게 대응을 해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 벨기에 당국의 테러 대응을 조사해온 감독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네.
벨기에 경찰은 살라 압데슬람과 파리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형 이브라임 압데슬람을 지난해 1월에 입건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1월이면은 파리 테러가 나기 전에 한 10달 전쯤 되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벨기에 정보당국은 압델슬람 형제가 극단주의에 빠져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감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벨기에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전 세계 언론 자유에 관한 새 보고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전 세계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하죠.
예,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수요일 연례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했고 지난 10년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 자유 하면은 이제 언론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당국의 간섭 없이 얼마나 언론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를 감시하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네.
얼마 전 국경 없는 기자회도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었죠.
네.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전 세계 7명 가운데 1명만 정치에 대한 활발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언론인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세계 독재자와 테러 세력들이 언론인들의 독립적인 보도를 탄압하면서 언론 자유가 더욱 악화됐다는 건데요.
네.
이런 지역에서는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피살되는 사례도 늘었는데 뭐 북한은 최악의 이 언론 자유 국가로 늘 손꼽히고 있죠.
네, 이번에도 지목됐나요?
네, 이번에도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 쿠바,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최악의 10개 언론 탄압국으로 꼽았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국가의 선전 매체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의 뉴스 접근이 불가능하고 언론의 독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화요일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 대법원이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뇌물수수 소송을 심리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전화기 아이폰 제조사로 유명한 애플이 13년 만에 매출 감소를 처음 기록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26일에요. 미 동북부 5개 주가 경선을 치렀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이겼죠.
네. 커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는데요. 이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 모두를 휩쓸었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로드아일랜드 주 한 곳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자 먼저 공화당 경선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승리를 거뒀죠.
맞습니다. 5개 주에서 모두 이 5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네.
델라웨어와 로드아일랜드에서는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자신이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이번 경선 결과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경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원래 동북부 지역은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곳이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크루즈 후보는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한편 크루즈 후보는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곧 이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케이식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후원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남은 주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이 마법의 숫자 1237인데요.
네.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123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AP통신 집계를 보면요. 현재 트럼프 후보가 954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대의원의 약 80%를 확보하면서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후보가 얻은 대의원은 552명, 케이식 후보는 153명인데요. 이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는 자력으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냥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시간 전에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 외교정책 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요. 무슨 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 대외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 우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연설 대부분을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재앙이라면서 현 행정부의 중동 정책 때문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급진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과 전 세계 외교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러시아와도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후보가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기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연설에서도 나토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트럼프 후보는 나토 구조를 개혁하고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처럼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중국과의 관계를 수정해야겠다고 말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들은 반드시 그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들이 스스로 나라를 방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금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화요일에 있었던 경선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네. 민주당 상황 좀 볼까요?
네. 이 클린턴 후보가 메릴랜드주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그리고 이렇게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델라웨어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샌더스 후보가 집중 선거 유세를 했던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보면서 이겼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이번 승리로 필요한 대의원의 90%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샌더스 후보는 선거 운동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하죠.
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자신이 15%에서 20%포인트가량 앞선다면서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더 큰 격차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거대 금융기관 해체와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무상 대학 교육 등 진보적인 안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대의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동북부 5개 주 예비선거가 끝났는데요. 다음 선거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 5월 2일에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인디애나주는 반 트럼프 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27일 수요일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심리가 열렸죠.
네. 밥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연방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밥 맥도넬이라면은요, 공화당 소속이었고 한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 또는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치인인데요.
네.
또 지난 10년부터 24년까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고 물러났는데요. 이 퇴임한 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의 뒤를 봐주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된 회사는 스타 사이언티픽이란 곳인데요.
네.
이 맥도넬 전 주지사가 재직 당시에 이 회사가 만드는 체중조절 강장제를 홍보해주고 이 회사 대표인 조니 윌리엄 씨로부터 뇌물로 약 17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 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는 맥도넬 씨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이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변호인 측이 맥도넬 전 주지사가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고 이 정치인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호의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이 뇌물과 뇌물이 아닌 것을 다시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맥도넬 전 주지사가 받은 금품과 편의가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반면에 변호인 측은 이게 호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이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정치인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방 대법원까지 오기 전에 는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습니까?
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연방순회법원은 맥도넬 전 주지사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외형상으로는 맥도넬 전 주지사가 불리합니다.
네.
이 맥도넬 전 주지사는 스타 사이언티픽의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주지사 관저에서 열기도록 했고요. 또 다른 주정부 관리들에게 이 회사의 윌리엄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라고 또 부탁까지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따로 선물까지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윌리엄스 최고 경영자가 맥도넬 전 주지사에게 최고급 시계를 선물했고요. 또 부인에게 비싼 옷을 사줬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부가 빚을 갚도록 돈을 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딸 결혼식 비용도 대줬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도 본인들은 이런 선물이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라 정치인의 통상 활동에 대한 호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맥도넬 전 주지사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루는 대법관 가운데 이 보수파였던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이 지난 2월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 스켈리아 대법관은 맥도넬 전 주지사를 기소하는 데 적용한 법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었고요.
네.
또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검찰 측이 이기게 되면 이 맥도넬 전 주지사 부부가 교도소에 가는 거죠. 거죠?
맞습니다. 이미 맥도넬 전 주지사에게 징역 2년형 그리고 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돼 있는데요. 이 유죄 여부가 확정이 되면 유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선고에 따라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애플사라고 하면은요, 이 컴퓨터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똑똑한 손전화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화요일 26일에 올해 1사분기 애플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매출이 51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매출이 580억 달러였는데 그에 비해서 13%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네.
이 애플이 분기별 매출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애플이 오랫동안 스마트폰 업계 최강자로 군림해왔는데요.
네.
아이폰이 바로 애플사 제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 지하철 안에서 보면 승객 대부분이 아이폰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이폰이 인기 상품인데요.
네.
전 세계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은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 1사분기에 아이폰을 5,100만 대 이상 판매했는데요. 많이 판 것 같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1,000만 대나 더 적게 판 겁니다.
네.
아이폰 판매 대수가 줄어든 것은 9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아이폰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아이폰 시장이 이제는 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아이폰을 가질 만한 사람은 다 가졌다는 건데요.
네.
이 애플이 매년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선보이긴 하는데 이 화면을 크게 늘린 아이폰 6와 6 플러스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는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전처럼 자주 전화기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준 것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 분기 중국의 아이폰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 줄었습니다.
네. 자, 애플이 아이폰 판매에 실적 대부분을 의존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네, 1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30억 달러보다 약 23% 감소한 겁니다.
네. 자, 애플이 분기별 실적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화요일 미국 나스닥 시장 폐장 후에 진행된 장외 거래에서 애플 주가가 8%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요. 수요일 개장 후에는 오름세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 전날보다 6%포인트가량 하락한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달 동안 애플 주식은 20% 가까이 떨어졌죠. 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애플이 거센 거시경제 맞바람에 맞서서 잘 해냈다면서 그러면서도 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번 분기 전망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힘들 겁니다. 이번 분기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네.
애플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인 2사분기 매출을 41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47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랜디 반 워머가 부릅니다.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재무부가요, 19세기 흑인 인권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먼을 $20 새 지폐의 안면에 새겨질 인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엇 터브먼은 미국 역사상 지폐에 새겨지는 최초의 흑인이자 여성으로서는 102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I love it! That was my first choice.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여성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20달러 새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해리엇 터브먼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윈프리는 해리엇 터브먼을 선정한 건 최고의 선택이자 미국을 위해서 잘한 선택이라면서 감격했습니다. 윈프리는 이제 해리엇 터브먼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도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해리엇 터브먼이 $20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해리엇 터브먼이 도대체 누굴까? 더 궁금해하기도 하고 더 자료도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물림 받은 노예 신분.
해리엇 터브먼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리엇 터브먼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1822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의 조부모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는데요. 해리엇 터브먼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노예 3세대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해리엇 터브먼이 겨우 6살 정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노동과 착취를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의 원래 이름은 아라민타 해리엇 로스였는데요. 1844년에 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흑인 남성 존 터브먼과 결혼하면서 이 남편성을 따서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에 대한 자각과 탈출.
현재 메릴랜드주 캠브리지라는 지역에는 해리엇 터브먼을 기리는 조그만 기념관이 있는데요. 해리엇 터브먼 기념관 관장인 도널드 핀더 씨는 대부분의 노예들처럼 해리엇 터브먼 역시 유년 시절에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리엇 터브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There were a few fundamental things that she could not understand. And one was slavery. Why are some people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데 누구는 날 때부터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무렵 미국은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 농장 지역과 흑인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북부 공업 지역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쪽에서는 흑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해리엇 터브먼도 이 두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러다 27살쯤 당시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인 이른바 지하철도의 한 조직원을 만나서 1849년 마침내 동북부 필라델피아로 도망쳐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하철도 차장.
해리엇 터브먼의 위대성은 혼자만 도망쳐서 자유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도운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로 변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이듬해부터 무려 18차례 이상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노예들의 탈출을 도왔는데요. 이때 해리엇 터브먼이 이용한 게 바로 지하철도입니다. 지하철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당시 남쪽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주, 더 멀리는 캐나다까지 탈출시켜주던 전국적인 비밀 조직망을 말합니다. 이들은 백인 노예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도 용어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가령 중간에 흑인 노예들을 숨겨주는 집을 간이역,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했는데요. 해리어 터브먼은 아주 유능한 지하철도 차장이었다고 합니다.
She was 100% successful. So if Harriet decided to take you out,
해리어 터브먼 기념관의 핀더 관장은 해리어 터브먼은 누군가를 탈출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성공해 냈다면서 100% 성공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기독교의 영웅 모세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이었죠. 남북전쟁 전까지 해리어 터브먼이 탈출시킨 흑인 노예들은 약 7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설에는 3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전쟁 당시에는 이 해리어 터브먼의 활약으로 700명 넘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터브먼은 남북전쟁이 끝나고도 흑인들의 인권과 여성 참정권을 위해 싸우다 91살까지 살다가 영면했습니다.
새 집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해리어 터브먼이 20달러 지폐 앞면에 들어갈 새로운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I'm delighted that Harriet Tubman will be on the $20 bill.
이 백인 중년 여성은 이제 미국 달러화 지폐에 여성이 등장할 때도 됐다면서 특히 해리어 터브먼처럼 소수계 흑인 여성이 선정돼서 아주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at's great. I was waiting to hear. So who
유명한 희극인이자 배우인 제리 세인펠드 씨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면서 반가워했는데요. 제리 세인펠드 씨는 유대계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I am not in favor of Andrew Jackson being replaced on the $20 bill.
이 백인 중년 남성은 미국의 7대의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대신에 이 해리어 터브먼을 20달러 지폐 있게 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리어 터브먼을 아주 존경하고 또 그녀가 미국을 위해 한 모든 행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만 이 전통은 전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미국 공화당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일부 보수주의자들도 20달러 인물 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he's one of my American heroes, and so I'm very happy.
하지만 이 흑인 여학생은 해리어 터브먼이 이제 자신의 영웅이 될 거라면서 해리어 터브먼을 20달러 지폐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어 터브먼의 얼굴이 들어간 20달러 지폐의 최종 도안은 2020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실제 통용은 2030년경에나 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해리어 터브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o be nosy, to be nos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제게 너무 꼬치꼬치 깨물어서 제가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제발 그만 좀 참견할래?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미안해. 참견하려던 건 아니야.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랬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o be nosy. To be nos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Today's expression is to be nosy. N-O-S-Y, nosy. To be nosy. To be nosy means to be too curious about the affairs of others. Nosy. Nosy는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o be nosy는 남 일에 참견하다, 꼬치꼬치 깨묻다, 혹은 오지랖이 넓다는 뜻도 됩니다. 주변에 남의 일에 꼭 참견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 표현은 그럴 때 자주 쓰니까 잘 알아두세요. In today's conversation, I had to tell Jason to stop being nosy.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제 일에 그만 참견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너무 꼬치꼬치 깨묻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지나치게 참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o be nosy, to be nosy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sound nosy, but I think it's best to stop dating Ryan.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참견하는 걸로 비치고 싶진 않지만 너 라이언하고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Oh, I can't stand my nosy neighbors. 는 오지랖이 넓은 이웃들 때문에 못 참겠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o be nosy.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O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Let's review. To be nosy means to be too curious about the affairs of others. To be nosy는 남 일에 참견하다, 꼬치꼬치 깨묻다, 혹은 오지랖이 넓다는 뜻도 됩니다. To be nosy. To be nos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링고 스타가 부르는 No No Song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said it was the best in all the land. And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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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smoke it no more. I'm tired of waking up on the floor. No thank you please, it only makes me sneeze. Then it makes it hard to find a door. A woman that I know just came from Mallorca, Spain. She smiled because I did not understand. She held out a 10-pound bag of cocaine. She said it was the finest in the land. And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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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o more. I'm tired of waking up on the floor. No, thank you, please, it only makes me sneeze. Then it makes it hard to find the door.
Tennessee, oh. He smiled because I did not understand. Then he held out some moonshine whiskey, oh. He said it was the best in all the land. And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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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drink it no more. I'm tired of waking up on the floor. No, thank you, please, it only makes me sneeze. And then it makes it hard to find a door. Well,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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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ake it no more. I'm tired of waking up on the floor. No, thank you, please, it only makes me sneeze. And then it makes it hard to find a door.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2015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에 의해 북한은 독재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언론 자유는 물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며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탈북자와 인권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수감시설에서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문 중에는 마구 사람을 때리는 구타와 전기고문, 작은 독방에 가두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아기가 살해되는 것을 강제로 목격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3년 여성이 수감 중에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에서 여성 수감자가 출산할 경우 간수가 아이를 살해하거나 죽도록 방치해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은 수감자가 기독교인일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비오에이 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비오에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